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부터 21절, 25절부터 2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문화선교 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이제 두아드라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은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미리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지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칭찬을 하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은 교회의 사역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고요. 에베소 교회는 없었던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과 인내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진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는 뭐 굉장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많이 있겠어요? 소수이겠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교회의 중심에 아주 치명적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무분별한 관용.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나의 종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고 우상들을 사랑하여 행음하게 했던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단지 윤리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간음을 말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자, 오늘 뮤지컬에서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외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하는 것이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꾀죄죄하고 나와야 될까요? 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빗고 그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패션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외면을, 그렇죠? 우리 외부를 꾸미는 것,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을 꾸미는 것만큼 과연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한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저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선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자꾸 외면에만, 외부에만,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뮤지컬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의 행음은 또한 단지 이 외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버가마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점차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 두아드라 교회는 교회, 즉 주님의 종들, 리더십들, 목회자들 바로 이들마저도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는 진리를 타협한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효율적이라고 하면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케팅의 방법이든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외모나 어떤 화려한 패션을 통해서든 사람들을 어떤 유혹하고 꾀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다 채용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두아디라 이 지역에도 당시에 이 상업 길드가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 아까 제 루디아가 나왔지만 옷감 장사를 하든 뭐 구리 세공을 하든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네, 이 버가마 교회랑 비슷하게 당시에 이 길드 모임을 참석하게 되면 그들의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또한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을 먹어야 했고 굉장히 음란한 향연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먹고 마시며 정말 성적인 이런 쾌락들이 막 추구가 되어지는 그런 향연에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또한 두아디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당시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려면 이런 길드에 들어가서 네트워킹을 해서 해야지. 우상, 아유,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 먹어도 괜찮아.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으면 돼. 사회생활에서 제대로 하려면 지혜를 발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유혹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삶의 당연한 어떤 그 스타일로서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신실함을 지키며 경제적인 고립과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며 나아갈 것이냐, 소위 세상에서 보기에 패배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멋도 부리고 좀 비즈니스 할 때 지혜를 발휘해서 현실과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을 누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등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바로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중심에는 세상의 논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번영신학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이 그 성도와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진을 하려면 실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풀려야만. 실제로 내가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조금만 더 부풀려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승진할 수 있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날마다 받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요, 접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접대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관행을 거부하면 여러분, 거래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바벨론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사회의 네트워크의 그룹에 끼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욕할 때, 험담할 때, 음담패설할 때 동조하고 맞장구 쳐줘야 뭐가 대화가 되면 너 대화가 통하네, 뭐가 좀 말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좀 인정해줄게, 세워줄게, 이런 식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교 모임이 길드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문화, 비즈니스 관행, 이런 사교 모임, 그리고 편법을 써야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경쟁사회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우리 귀에 이세벨이, 아까는 이제 벨리알로 나왔지만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딱 주일까지야. 주일만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 월요일 누가 확인한다 그래. 주님도 괜찮아 하실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세벨의 유혹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해야지, 화합해야지. 야, 팀에서 너만 빠지면 너 완전 왕따지. 아, 팀에서 회식 가서 술 마시고 막 먹자 마시고 2차 3차 가자는데 너 빠지면 되겠어? 그 화합을 깨는 거야. 야, 그리스도인이 화합을 깨면 되겠냐고. 너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아디라 성도들이 받았던 유혹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그들만의 승리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뭐가 승리냐? 연봉이 높아야 됩니다. 높은 직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큰 차와 집을 소유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그 승리를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성공을 해야 돼요. 자녀도 정말 명문대학 스카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그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면 좋은 대학도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을 주고 살리기 위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도구가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세벨의 속삭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과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읽다 보면 좀 두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피할까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23장입니다. 2장 23절에 자막은 나오지 않아요. 자,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자녀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지 않아서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물려줄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을 거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왜 떠나가느냐, 교묘하게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추세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가 줄어가는 추세와 함께 경제적인 부유와 성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성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음 세대는 줄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맞았다라고 반비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대로 너의 자녀가 영적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호세아 말씀이 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에서는 내 자녀가 죽을 것이다. 영적인 사망을 경고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똑같이 삼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직과 신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회사의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이세벨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해. 뭘 해요? 관행대로 해. 접대해. 너 이 프로젝트 놓치면 너 직원들 다 나가야 되고 회사도 죽을 망할 수가 있어. 너 회사가 잘 돼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 관행에 뭐가 문제라고 접대 한번 하면 되지 뭐. 이건 악이 아니야. 더 큰 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하나님도 지혜롭다라고 하실 거야. 이분이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 왜? 접대를 해서 수주가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직원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타협을 하며 가는 것을 보면서 회사는 잘 됐지만 뭐에 든 겁니까? 시험에 든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을 버려요. 아, 자기가 그래도 믿었던 분이 저렇게 속여가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구나. 나는 그래도 그분이 신앙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오늘도 완전히 세속화된 모습에 시험을 들고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분이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이겼죠.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패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이긴다라는 정의와 기준이 달라요,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이기는 거냐, 뭐가 성공이냐, 뭐가 지는 거고 뭐가 패배하는 것이냐를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치명적인 이 세속화된 교회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의 신화의 바로 수호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바로 그 신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아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아폴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폴로 신인 줄 아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생명과 능력의 권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변명과 합리화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은 불꽃으로 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당연한 표현인데 괜히 쓴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정말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의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바로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속화되어 넘어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겪는 손해, 외로움, 고독,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임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했다, 잘했다, 끝까지 그렇게 가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아직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부터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바꾸게 되면 패배가 아니고 이긴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패배인 것이 승리인 것이고 승리해 보여도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결승선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주님께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신실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께, 우리는 이제 결혼할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준비된 신부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세요. 신랑이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세기 독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제 막 이제 부상할 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서서 그 나치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치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이고 히틀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어요. 히틀러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잖아요. 그 당시에 1차 세계전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세우려 하시려고 보낸 사람이 히틀러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칭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대한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소수지만 고백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충성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그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르멘 선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 때나 죽을 때나 듣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유일한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사건이나 권력이나 인물이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짓교리, 지금 이 제국교회가 외치는 거짓교리를 배격합니다. 담대하게 히틀러와 그 나치당 앞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항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본회퍼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는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에 갔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조국을 위해 내가 재건을 하려면 지금 이 조국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돌아와서 히틀러 암살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형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사회가 독일을 막 비난했죠. 야, 독일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합니다. 당시에 이 나치를 지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야, 완전히 나 세속화됐구나. 살아남으려고 그냥 세상의 권력에 굽신거렸던 그 교회들의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보네포와 고백교회 성도들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독일 안에 다른 독일이 존재했음을 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에 저항했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받고 또한 경외심을 갖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된 유럽의 양심과 신앙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온 유럽을 한때 정복했었던 히틀러입니까? 아니면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던 본회포와 담대하게 저항했던 고백교회 성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김의 역설을 말해요.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는 것이고 지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정의를 다시 바꾸십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산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 신실하고 주의 말씀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결승선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타협하지 않으면, 그 관행하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접대하지 않으면, 접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술 마시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와드라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아드라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나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썼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기는